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고록 제목이 그것이 일어난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인데 공개된 내용 중에 싱가포르 미북 1차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누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유명한 그 대북 강경 보수파 인사죠.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다가요. 지난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이제 정격 해임된 그런 인물입니다. 최근 그 자신이 그 백악관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을 이제 회고록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백악관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 기밀 내용이 이제 책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소송이 제기되자 볼튼이 책 내용을 먼저 그 언론에다 공개했는데요. 한반도를 포함해서 그 외교안보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먼저 그 2018년 6월에 열렸던 그 미북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관련 내용부터 좀 소개해드리면요.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이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신, 그러니까 이제 존 볼튼에게 쪽지를 하나 슬쩍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쪽지를 보니까 본인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다. 이런 내용의 그 쪽지에 적혀 있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했는데 이것이 그 대북 제재에 그 위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상당히 난처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의 그 세부 사항, 그러니까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 사항에는 별 관심이 없고 실질적 내용이 없는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고 또 언론의 시선을 끄는 데만 주력했다. 이렇게 존 볼튼은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깎아내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로켓맨 CD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도 흥미롭던데, 이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로켓맨 CD는 세계적인 팝 가수인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이 담긴 CD 음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CD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가 회고록에 담겨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또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공개한 회고록에 보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그 전후에 미북 대화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은 정상회담을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 자세에 대해서 비핵화 노력의 자세한 사항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홍보 활동에만 치중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로켓맨 CD를 전달하려 했다는 일화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요. 로켓맨이란 말은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한창일 때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하면서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그 엘튼 존이 직접 사인한 로켓맨 CD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데 과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게전 볼튼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으로 이루어졌던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로켓맨 CD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는지 물었고요. 또 볼튼 전 보좌관은 이 CD를 김정은에게 전달하는 게몇달 동안 최우선순위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볼튼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기가 막혀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그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그 중동,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는데, 그 당시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그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을 듣고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볼튼 보좌가 모두 심장마비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서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정확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지 그 내용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미국 정상회담 한 달 뒤쯤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볼튼에게 비핵화가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 그러니까 0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도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회고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볼튼 전 보좌관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을 미치광이 이런 표현을 써서 비난하고 있고요. 또 볼튼 전 보좌관이 나라 망신을 시켰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아, 특히 그 볼튼 전 보좌관이 북한을 위해서 리비아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아, 리비아 모델이란 이른바 선핵포기 후 보상 방안입니다. 아, 리비아의 가다피가 핵을 포기했지만 정권이 무너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네. 극도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방안인데요. 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볼튼 전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에 분통을 터뜨렸고 자신도 김 위원장의 그런 그 분통에 공감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그 볼튼의 이런 멍청한 모든 주장들이 북한과 미국 관계를 형편없이 후퇴시켰고 지금까지 그렇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네. 그때 볼튼 전 보좌관을 해임했어야 했다 이런 말도 덧붙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튼 전 보좌관의 책 발간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볼튼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다. 모든 것을 나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 또 자신이 했다는 말들의 대다수는 자신이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순수한 허구라면서 이런 책은 단지 자신이 그 볼튼 전 보좌관을 해임한 데 따른 보복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또 네. 폼페오 장관도 논란이 그 증폭되자 나도 그 방에 있었다 이런 제목의 그 보도자료를 내고 볼튼 예. 전 보좌관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제 책이 나오고 또 일반 국민들도 다 이걸 읽게 되면 또 참 어떻게 또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오후에 연락사무소를 파괴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 북한의 발표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파괴했는데요. 이건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김여정 제1부 부장이 지난 4일 그 대북 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면서 이제 대남 공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시 그 김여정 제1부 부장은 그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수, 그리고 9.19 군사 합의 파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은 이미 안 돌아간 지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와닿는 대목이 아니고요. 군사 합의 파기도 그렇게 그 남측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대목이 아니죠. 따라서 김여정이 그 사흘 뒤, 그러니까 16일 날 그 전격적으로 그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또 한국민이 이걸 보게 만들므로써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자신들의 결연한 의지를 좀 과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로써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19개월 만에 북측에서 얘기한 대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동안에 연락 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좀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일종의 남북 간의 대표부, 또 외교공관, 뭐 대사관 뭐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2018년 9월에 개성공단의 문을 열었는데요. 남북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2018년 또 2019년 초만 해도 산림, 체육, 보건의료, 통신 등 각종 회담이 열렸습니다. 또 서해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시신을 인도하는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그 사안에 대한 협의도 여기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소장, 부소장 회의, 연락대표와 실무협의 등을 포함해서 2018년에 남북 간 협의가 327차례 또 2019년에 607차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네. 또 연락사무소는 개성 만월대 발굴, 금강산 관광 20주년 공동행사,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 등 여러 가지 그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 북측 소장이 계속 불참을 통보해 오면서 최근까지 그 소장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난항도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 때문에 그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던 한국 쪽 인력이 전원 철수했고요. 그 뒤에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고요. 이런 위협이 있은 지 사흘 만에 북한은 실제로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을 했고요. 또 상당히 그 희망적인 그런 전망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그동안의 그 상징처럼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처럼 있던 그 시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국을 맞았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그 위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그 세 차례 그 정상회담 회동 이런 걸 갖고 합의한 것이 이제 평양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성명 또 남북 군사 합의 이런 것을 했는데요. 지금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폭파가 되고 북한이 여기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본인이 남북 관계에서 이런 업적이 거의 다 사라지는 그런 지금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일종의 그 파국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와대 반응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예고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해서 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해서 남북관계를 과거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돼서 더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는 폭파 소식이 알려진 뒤에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또 회의가 끝난 뒤에는 북한이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개설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를 했고요. 또 북한의 이런 행위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그 연락사무소 폭파 후 바로 17일입니다만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비무장지대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의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채택된 9.19 남북군사 합의는 이제 사문화된 것입니까?
숫자로 표시하면은 뭐 한 50% 정도는 사문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9.19 합의는 지난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다음에 이제 그 남북 군사 당국이 그 채택한 건데요. 여기에는 그 군사 분계선 일대 훈련 중지라든가 또 비무장지대 그 지피 초소 철수라든가 이런 그 긴장 완화 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군부대를 재주둔하고 또 서해상 군사 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해서 사실상 북측에서는 이미 이 합의를 지킬 뜻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공언을 한 상태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사문화되려면은 북한도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한국도 당신네들이 안 지키니까 나도 이거 안 지킨다 이제 이래야 되는 건데 한국은 아직도 군사합의를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북한에게도 계속 군사합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군사합의가 한 50%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 또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이것이 그 금방 사문화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한국의 청와대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청와대가 북한의 비난 담화에 무례하고 몰상식하다고 강력히 비판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17일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들어보시죠.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건 전말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6.15 20주년 기념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막말 담화를 내놨고 그러자 청와대가 다시 이 대북 경고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아시다시피 그 한국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남북 문제는 이제 해결하자 이런 하나의 합의였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6.15 그 20주년을 맞아서 기념 축사 연설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기미가 있으니까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북한의 그 상당히 그 호응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이것이 그냥 담화가 아니라 굉장히 일종의 막말 담화입니다. 몇 가지만 예. 좀 소개해드리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사대주의자다 또 철면피고 뻔뻔하다 이런 일종의 그 정부 당국의 담화에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욕설에 가까운 그런 담화를 써서 했고요. 그러자 이제 청와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런 그 사리분별을 못하는 언행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는 감내할 수 없다. 분명히 몰상식하다. 그리고 분명히 경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제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도 들어있는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면서 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지금 2년 넘게 지난 시간 동안에서 그 기대했던 만큼 미북 관계 진전 또 남북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이러면서 이게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지금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이제 그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거의 뭐 사라지는 이런 양상 등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더 이상 그 남북 관계 진전, 미북 관계 진전 이거를 할 수가 없겠다 이런 그 우려가 반영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예. 문 대통령이 이번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사업을 북한과 할 것인지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제안했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협력 사업 또 철도 연결, 예. 북한 개별 관광 등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그 문 대통령이 북한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사 얘기를 해보죠. 한국 청와대가 물밑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고 제안했는데 자, 이 북한이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알아보죠.
네, 이것도 이제 북한이 이제 밝혀서 그 알려진 내용인데요. 남북 관계가 이제 점차로 그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자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그 물밑 채널을 통해서 그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걸 좀 그 받아다오 이런 그 제의를 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의용 그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서훈 예. 국정원장을 보내서 모종의 이제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의 그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이 같은 그 한국의 행동이 그 서푼짜리 광대국이다 이런 막말을 가면서 이를 거부해서 특사 교환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특사를 거부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도 뭐 이례적인 거고 이것은 이 남쪽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적 움직임, 이런 특사 제안 같은 것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거부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무례한 행동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기존의 계획을 고수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그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특사 파견 제안의 주체로 문 대통령을 콕 집어서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그 추가적인 물밑 접촉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동안 북한과의 대화 등 외교적 노력이 차단된 채 북한이 군사적 도발과 함께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그 군대를 보내는 등 추가적인 공세를 퍼볼 가능성이 더 커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걸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언행은 북한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 결과는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를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특사를 보내겠다는 제안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김정은 위원장한테서 나와야 되는데 거부를 김여정 제1부부장이 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좀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사를 보내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형식 논리로 보면은 거부를 했든 수용을 했든 간에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건데 김정은 네. 위원장은 그 나타나지 않고 아, 김여정 그 제1부 부장이 이것을 거부하고 이걸 그 밝히는 아, 그런 그 담화를 낸 건데요.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아, 지금 김여정 제1부 부장의 그 위세가 정치적 위상이 아, 김정은 위원장을 거의 그 대행할 정도로 상당히 커졌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 나중에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런 것은 김여정이 하게 두고 그 뒤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잠깐 이렇게 빠져 있다 뭐 그렇게. 그런 뭐 전략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얼마나 뭐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은 지난 9일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어떤 채널로 특사를 보내겠다고 북한에 통보를 했는지 또 그리고 지금 그럼 남아 있는 이 통신 가능한 어떤 연락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한국이 특사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도 궁금하고 또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맹비난한 이유도 궁금하지만 아, 남북한 모든 통신선이 차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특사 파견 제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아,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아, 일각에서는 설마 남북이 모든 통신선을 다 단절했겠느냐 한국의 국정원과 북한의 통전도 사이의 통신망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남아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아무리 경색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청와대 출신의 한 고위직 그 한국 국회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아 구체적인 수단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한국 정부가 통신선이 끊겼다고 해서 북한에 특사 제한도 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진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거의 다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무엇이 또 남아 있을까? 뭐 혹시 미사일 뭐 이런 걸 쏜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락사무소도 이제 그 폭발을 시켰고 여러 가지 그 언급한 내용을 그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다음번은 이제 미사일 발사가 아니냐 그러는데요. 미사일은 뭐 단거리 미사일은 뭐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은 장거리, 중거리 이런 미사일을 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함께 북한이 그 최근 만들고 있다는 신형 잠수함 3,000톤급 잠수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잠수함 사진 같은 것을 공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려는 SLBM 잠수함 발사 그 탄도 미사일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위기 국면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론인데요.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악역을 수행하면서 긴장감을 최대한 고조시킨 뒤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김 위원장이 앞으로 대미 또 대남 회담에 임할 때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네. 남북관계 악화의 기로가 될 군사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을 김 위원장을 위해서 남겨뒀다는 분석입니다. 아, 또 한 가지 김여정의 부상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유일한 여동생인데요.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약 3주간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때 또 그 이후에 김여정이 그 혈통을 기반으로 김정은을 대체할 잠재적 후보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와 함께 그 김정은의 부재와 김여정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또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는 것은 정말 강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내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거꾸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즉 경제난이 그만큼 심각하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벌써 6월 뭐 하순이고요. 아, 넉 달 뒤면은 10월인데 10월 10일은 그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있는 날입니다. 북한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앞서 그 김정은 위원장은 그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아, 성과적으로 빛내이자 뭐 이런 그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평양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지금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가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경제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 심지어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있고요. 또 장마당에서는 그 물가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기 때문에요.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 한국에 대해서 대남 공세를 퍼붓는 것도 이 같은 경제난을 감추고 아, 외부의 적을 강조해서 어, 내부의 불만을 그 어떻게 좀 완화해 보려는 그런 하나의 그 내부적 내부 정치적인 그 요인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자 이것으로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될?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지금 이런 조치를 한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다시피 그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그 악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의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 사의를 표했고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날 그 이 사의를 받아들여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 1년 2개월 만에 이제 물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그 남북 관계 이 같은 위기 국면을 이런 그, 아, 그 장관 교체를 통해서 좀 수습해 보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도 일종의 그 성의 표시라고 그럴까 이런 그 인사도 있지 않나 그런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 이걸로서 만족을 하고 다시 뭐 좀 관망세로 가거나 그럴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대남 이제 적대 정책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서 긴장을 고조시킬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이와 같은 남북한 그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그 부분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미국 정부는 그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담화에 대해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선 북한이 추가적인 비생산적인 행동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다른 그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국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그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한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 또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도 철통 같다.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 그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큰 것들이 무엇들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17일 북한에 대한 그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는데요. 이거는 그 2008년부터 발동된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 제재 명령이고요. 또 제재와 관련된 다섯 건의 행정명령을 그 1년 연장을 한 건데요. 아, 미국에서는 그 일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 어떤 법령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특정 기간, 6개월이든 1년 뒤에는 이것이 그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폐기되는 그런 규정이 이제 일몰 규정인데요. 이것을 이제 계속 연장하려면은 그것이 그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다시 연장한다. 이런 것을 이제 의회에다 통보를 하고 관보에다 이걸 올려야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걸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부터 계속된 행정명령의 연장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북한의 최근 그 대남 도발, 대남 압박 이거하고 겹쳐서 이것이 뭔가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그 관측이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네.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미국이 계속 북한을 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것에 변함이 없다. 이런 하나의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담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 내용에 관한 논쟁,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 또 한국 청와대의 대북 경고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보지영입니다. 20달러짜리 미국 지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을 지낸 앤드류 잭슨입니다. 미국 지폐에 등장할 정도로 이 나라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지만 앤드류 잭슨만큼 논란 많은 대통령도 드물 텐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앤드류 잭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1829년 3월, 남루한 차림의 농민과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워싱턴에 모여들었다.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바로 앤드류 잭슨의 취임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엿보겠다고 지붕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 취임식이 끝나자 우르르 백악관으로 몰려갔는데 흙묻은 장화를 신고 값비싼 의자에 올라서는가 하면 사방에 술과 음식을 엎지르면서 백악관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네, 당시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기도 했는데요. 이런 생소한 취임식 날 풍경만큼이나 앤드류 잭슨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서부터 바로 전임자였던 존 퀸시 애덤스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앤드류 잭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앤드류 잭슨은 1767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산간 벽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요. 열몇 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습니다. 독립전쟁 기간에는 소년병으로 나가서 영국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법을 공부해서 법률가로 활동을 했고 판사까지 됐는데요. 그런데도 정식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어찌나 흉들을 보던지. 나중에 하버드 대학이 나한테 법학 박사 학위를 주려고 하니까 존 퀸시 애덤스가 반발을 하더군요. 자기 이름 철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박사 학위가 웬 말이냐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단어, 철자를 쓰든 적어도 두 가지 방법 이상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니 참 불쌍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창의력이 있어야죠. 난 아마 자수성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테네시로 이사한 뒤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면화 농장을 운영하고 경마에도 투자를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테네시 민병대의 지휘관이 됐는데요.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됐지.
네, 1812년 전쟁 당시 앤드류 잭슨은 크리크 인디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크리크 인디언은 영국군과 동맹을 맺고 미국에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홀슈 밴드 전투에서 크리크 인디언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자 앤드류 잭슨은 단번에 미국 정규군의 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텍사스 주립 낙스빌 대학교 대니얼 펠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812년 전쟁 말에 영국군에 맞서서 뉴올리안스를 지키는 군대 지휘관이 됐는데요. 이 전투에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양쪽 군대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잭슨의 병사들은요, 오합지졸이 보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해 동안 유럽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영국군 정규부대에 맞서서 싸워야 됐던 거죠. 하지만 전투를 벌인 결과 미군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영국군 사상자 수는 2,000명에 달했는데 미군은 수십 명에 불과했거든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승리였죠.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승리한 뒤 앤드류 잭슨은 국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대통령에 출마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8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존 퀸시 애담스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4년 뒤인 1828년 선거에서 애담스를 누르고 미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Greatly expanded presidential powers. 잭슨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내각을 지배했죠. 이전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요. 그때까지는 총리 중심형 내각제와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요들을 지명하긴 했지만 정책을 정할 때는 강요 회의를 열어서 다수결을 따르곤 했죠. 하지만 잭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잭슨에게 강요란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각 부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강요가 대통령에게 도전해오면 바로 해임했습니다.
잭슨이 해임한 사람들은 강요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첫 해에 잭슨은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해임했는데요. 당시까지 대부분 공직은 종신제나 마찬가지였는데 잭슨은 공직을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을 대폭 교체했던 겁니다.
잭슨은 또 의회에도 도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이익 집단이라고 부르는 특정인들의 관심사만 다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원 의원들이 특정 선거구 주민들만 대표한다는 거였죠.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부의 단 한 사람뿐인데 그건 바로 대통령이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민중 지도자란 생각은 잭슨 때 시작됐는데요. 잭슨은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요.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정책 문제로 잭슨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대립하면서 이전에 민주공화당에서 두 개 정당이 분리돼 나왔습니다. 잭슨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그 반대자들의 모임인 위그당인데요. 두 세력 간의 다툼은 중앙은행 재인가 문제를 두고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은행 재인가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와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잭슨 대통령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다. 마틴 밴 뮤런이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해서 찾아오자 잭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마틴, 은행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은행을 죽여버리고 말 것이오. 잭슨 대통령은 바로 그 말대로 했다.
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 재인가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은 건국 초기부터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잭슨 전문가 대니얼 펠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분류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많고 인구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자본이 부족했죠. 미국 연방정부 역시 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설립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은행은 민간은행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권한과 민간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잭슨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잭슨은 중앙은행 재인가 법안 말고도 수없이 많은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법안은 모두 거부했고요. 또 연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도 거부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잭슨은 주 정부의 권한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연방관세법에 항의해서 연방법 무효화 논쟁이 벌어지자 아주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수입 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연방관세법은 남부에 큰 반발을 샀다. 남부 사람들은 북부에만 이득을 주는 혐오스러운 관세라며 불만이 대단했는데 1832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내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 실시 거부령을 내렸다. 주가 연방헌법을 자유로 해석해서 연방정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연방정부가 관세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미 연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그러자 앤드류 잭슨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요 항구인 찰스톤에 연방군을 파견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차차 관세율을 낮추기로 하는 타협안이 나오면서 간신히 무력 충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잭슨은 중앙정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주들의 연방은 연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연방법 실시를 거부하는 건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이 될 텐데 그건 반역 행위란 거였죠.
The common people's president.
So he was a general known for his bravery and he's on the $20 bill.
보통 사람들의 대통령, 용감한 장군, 또 $20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잭슨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지폐 도안을 다시 한다면 잭슨 대통령의 초상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펠러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금 잭슨이 뭘로 제일 유명하냐고 묻는다면 인디언 추방령입니다. 지금 잭슨에 대한 평가는 이전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디언 추방령이 너무나 불공정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시 조지아와 엘라베마, 미시시피에 살던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을 미시시피강 서부로 강제 이주시킨 겁니다. 나중에 오클라호마 주가 되는 지역으로요. 모두 협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긴 했죠. 하지만 당시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실책에도 불구하고 잭슨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는데요. 잭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존재라고 펠러 교수는 말했습니다.
Because he seemed to prove that anyone with enough
재능과 야망만 충분히 있으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꿈을 믿고 싶어 하는데요. 꼭 부자나 권력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요. 노력하면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잭슨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대 대통령인 마틴 벤 뷰런을 만나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 농구, 풋볼, 그리고 아이스하키가 꼽힙니다.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또 학교도 빼먹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찾아간다는 열성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전미 최고의 농구팀과 아이스하키팀을 가려낸 스포츠 현장에 그런 미국 사람들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지난 수요일 밤 미국 북동부 보스턴을 후끈하게 만들었던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미국의 대표 스포츠 중의 하나, 내셔널 하키 리그.
미국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얼음판 위의 스포츠.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가 지난 12일 올 시즌 최종 우승팀을 가렸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지역 30여 개 팀이 열전을 통해서 결승까지 안착시킨 팀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를 물리치고 동부 지역의 최강자로 오른 보스턴의 브루인스, 산호제 샤크스를 누르고 서부 지역을 평정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보스턴 TD 가든스 경기장에서 열린 7전 4선승제 결승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올해의 우승컵 스탠리컵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이스하키는 얼음판 경기장 링크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직경 7.62cm의 작은 원반인 퍽을 골대로 날려넣는 경기입니다. 무거운 보호장구를 입은 12명의 선수가 얼음판 위를 긴 막대를 잡고 종횡무진하고요. 20분씩 3회전의 경기 동안 퍽을 뺏고 또 뺏기지 않으려 애쓰며 이 골대로 향하는 몸싸움에 부상을 입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특히 시속 160km에 이른다는 이 날아오는 퍽을 온몸으로 맞기 위해서 가로 1.8m, 세로 1.2m 크기 골대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한 골키퍼는 무적의 용사 같기도 한데요. 퍽을 막지 못했을 때의 아쉬움, 또 퍽을 쳐냈을 때의 쾌감이 관중들의 환호가 더해지면서 프로 아이스하키에 더 빠지게 하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하키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7년에 시작됐습니다. 겨울이 길고 추운 캐나다와 미국의 4개 지역에서 아이스하키 단체가 결성됐고 그 팀들이 모여서 승자를 가리는 경기를 벌인 것인데요. 대다수가 미국 팀이긴 하지만 지금 캐나다를 포함한 각 지역을 연고로 하는 31개 아이스하키 팀이 북미 대륙을 동부, 서부로 나누고 다시 태평양 지구, 대서양 지구, 북동부, 북서부, 중부, 남동부 지구로 나눈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초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서부와 동부 지역의 우승팀을 가려내고 5월 말에서 6월 중순 전에 그 해의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겁니다. 19세기 말 캐나다 총독으로 아이스하키 애호가였던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따서 최종 결승전은 스탠리컵 파이널이라고 부릅니다. 7번의 경기 중에 먼저 4번을 이기면 되는 7전 4선승제로 스탠리컵의 주인공을 가리게 되고요. 우승팀 선수들의 이름을 새겨넣기 시작하면서 높이가 무려 90cm, 무게는 15kg이나 되는 그 은빛의 스탠리컵을 옆으로 뉘어서 양팔로 들어 올리는 모습도 이 우승팀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무게감 있는 영광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또 다른 선수가 되는 관중들, 현장에서 경기를 보기 위해서 휴가를 낸 직장인들,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 한 자리에 최소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나 하는 입장권도 늘 동의나는 그 열기 넘치는 미국의 아이스하키 리그가 뜨거운 여름 동안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가 가을 바람이 부는 10월에 다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더 나은 삶을 찾아 서부로, 남부로 이동하는 미국 사람들.
말을 타고 총을 차고 길을 떠나는 방랑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을을 만나고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고 개척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들의 총을 겨눈 싸움이 일어났죠. 또 일확천금의 꿈을 꾸게 하는 서부의 금광에서 야욕의 눈먼 부리는 사람과 그 아래 혹사당하는 이들, 그 속에서 정의를 찾아가는 외로운 방랑자의 고뇌도 미국 서부 영화가 그려내는 또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금이 발견되는 지역을 따라 미국 대륙 동부에서 서부로 노동자들이 대거 이동했던 1840년대 이후의 모습을 골드러시라고 불렀던 만큼 미국 사회의 큰 흐름이었고,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수많은 마을이 형성되고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고 항구, 철도, 도로가 건설되는 등 작은 개척지에서 지금의 큰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은 농업을 벗어나 광업 또 각종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시작했고,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대표 문화도시, 경제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새로운 이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크고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보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지속적인 인구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대서양이 인접한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아래 플로리다주, 남부 텍사스, 바로 옆에 애리조나,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와 북서부 오레곤주, 워싱턴주로의 인구 이동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텍사스의 대표 도시 휴스턴 외곽 지역, 선샤인 스테이트라고 불릴 만큼 온화한 기후의 플로리다는 지난 2017년 미국의 그 어떤 주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고,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와 스콧데일 지역은 인구가 늘어난 대표적 도시에 꼽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이들 지역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시설이 들어서 있고, 대도시보다 훨씬 경제적인 예산으로 누구나 꿈꾸는 이 초록이 어우러진 보다 넓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기후가 따뜻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는 높은 교육 수준이 사람들을 서부로, 남부로 이동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고 경제 부국으로 만든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따뜻하면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주를 하는 것이 또 새로운 인구 이동의 축을 잇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고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주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인 인구 고령화, 또 태어나는 아기보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